에스겔서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아멘. 헛된 희망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우리가 읽기는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살펴볼 겁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에 에스겔 11장을 살펴봤는데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제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 포로 생활하지 않은 듯이 교만해졌지. 우리 가운데도 참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양 배척하는 모습을 오히려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11장은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이 곧 포로 가운데 있는 약자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마지막에 드러났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의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성전은 미운 것이고 가증한 것이다. 내가 이방 땅에서 임시로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으로 넘어오면은 다시금 새로운 예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11장의 예언과 지금 12장의 예언이 어느 정도 시간이 떨어져 있고 그 장소가 어디서 받았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냥 12장 1절을 보면 곧장 그 받는 장면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면서 그 시간과 장소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을 명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죠. 에스겔이 몸으로 예언하던 것을 많이 했습니다. 낮에 가방을 쌌다가 집 밖으로 이사를 했다가 그죠? 또 뭐 성벽을 뚫고 옮기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12장 초반부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집벽이에요. 집벽. 그냥 이제 집이 흙으로 만든 집이니까 사실 그 집에 당시에 집의 벽을 뚫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흙이니까 뭐 쿵쿵쿵쿵 쳐 가지고 그죠?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뚫긴 게 어렵지는 않나 봐요. 예. 결국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이제 12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바벨론 군대를 피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과 측근들 아니면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도망하는 시도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의 행동에다가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여튼 이런 행동 예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 에스겔 초반부에도 늘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3절 끝에 12장 3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내 말을 안 듣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대낮에 저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보고 깨닫는 것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 자조 섞인 기대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기대는 사실 큰 기대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그 심정의 사역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를 막기 전부터 하나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떠날 기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이제 잠시 잠깐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난 적은 있었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그런 선지자들의 사역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거의 실패에 가까웠죠. 그들의 사역의 의미는 그 선지자들이 전파한 메시지 자체에 있지 그들이 거둔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뭐 그들이 거둔 게 있어야죠. 사실 그 메시지의 선포 자체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 당시 반역한 민족들을 뭐 돌아오게 하고 그런 1차적인 의도보다 사실 더 큰 뜻은 내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데 알려주고 가르치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창녀와 결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참 고생을 많이 하죠. 데려오면은 또그 몸팔로 도망가고, 다시 데려오면 또 몸팔로 도망가고, 하나님 또 다시 데려오라고 하고, 이스라엘 보라고 시킨 거거든요. 너희들이 바로 그런 창녀와 같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같다 싶으면 도망가고, 나아오는 것 같다 싶으면 도망가고. 그런 우리 시선에서 보면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극단적인 사역의 모습도 당시의 열매를 보면은 실패했다 봐야지요. 그 무슨 열매에 있습니까? 그래, 자기가 뭐 고생해가지고 결혼 생활 해갖고 뭐 열매에 뭐 있어?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떠나버렸지요. 제그 이제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 이제 기숙사에 사감 선생님도 있었지만 그 학교 목사님, 그 교목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죠? 교목님이 그 사목, 기숙사 사목도 겸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점호는 기숙사 사감이 하면 그 다음 날 점호는 그 교목 목사님이 하시고, 예, 이런 식이었습니다. 학생들 뭐 모여 사는 기숙사에 늘 있는 일입니다, 그죠? 뭐일까요? 늘 있는 사건 사고, 도난, 분실, 그죠? 예, 도난 같은 건늘 있습니다. 예. 뭐 요즘이야 웬만해서 현찰 만질 일이 없으니까 뭐 요즘 기숙사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요, 현금으로 내야 될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사고 났어요. 예컨대 예술제를 준비하면서 각 반별로 뭐 반티 만든다고 총무가 돈을 거두면 그돈꼭 도난 당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예. 그 총무를 보면 보통 조금 좀 디디 빠짓다 했나? 경상도 말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표준 말로. 약간은 아 띨빵하다. 표준 말입니까? 띨빵하다. 아, 뭐. 예, 서울 사람이 검증해 주세요. 최근사님 표준 말 맞습니까? 아, 예. 하여튼 띨빵한, 예, 그 총무 좀 띨빵한 총무 항상 도난을 당해요. 물론 띨빵함이 그 도난의 책임이 여부는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죠? 예. 하루 밤 12시 돼가지고, 보통 기숙사 점호는 11시 반이었는데, 이제 12시 돼가지고, 자정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남자 기숙사 전원을 소집하더라고. 다 모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수 기간을 줬는데, 자수하는 사람이 없으니, 목사님이 상당히 실망을 하신 것 같더라고. 예, 너희들이 밤늦도록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하면서 막그 호통을 치시더니, 막 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사실 그날 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리고는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남자 기숙사생들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무릎을 꿇으시더라고. 내가 이제 잘못 지도한 탓이다. 예. 제가 참 그때 그 장면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지만 이제 앞에 어떤 어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실제로 본게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기도할 때 빼고. 기도할 때는 뭐 아무나 다 꿇잖아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꿇던데, 막 분위기 때문에. 예. 아마 제 이때의 우리 목사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의 3절과 같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들이 보면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마 그랬겠죠. 혹시.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대는 어김없이 빗나갔듯이 당시 목사님의 그런 호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였거든요. 보통 새벽 1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잠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법 상당수의 학생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밤 12시에. 지금 공부할 건 밀려 있는데, 모의고사 지금 당장 다음 달이고, 특히 이제 고3 선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 분노에 가득 찼었어요. 지금 1시간 1분 1초가 중요할 판에 지금 기숙사 점호 시간도 아까운데 12시에 이 목사라는 이 사람이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지 기숙사에 막 투서넣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씁쓸한 풍경이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훈장님이 뭐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자 막 애들 손에 휘처리를 쥐어주면서 너희가 나를 쳐라. 잘못 가르친 내 탓이다. 그러면 애들이 훈장님을 막 울면서 때리면서 반성했다는 이런 아름다운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현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연출하려다가요, 괜히 애들의 비웃음만 삽니다.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압니까? 우리도 결국 그런 식으로요, 도둑질한 학생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 목사님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의 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상처를 받지 않았을지. 왜냐면 아이들 불만, 거기 감동받은 아이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목사님, 어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목사님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남자 기숙사의 전통이 되어버렸는데, 월요일 밤마다 12시가 되면 남자 기숙사생 전원 맨발로 촛불 켜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면서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 중에 도둑놈이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잡아낼 능력이 없다. 예, 맨 앞에 목사님이 앞장서고. 나중에 고3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고3은 지금 한 시간 아쉬운 마당에 우리가 목사님 무릎 꿇을 그 순간에 그냥 잘할 걸. 예. 지금도 매주 촛불 들고 뭐 운동장을 도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전통이 돼 버렸어요. 이게 여름이 괜찮은데 겨울엔 정말 힘들어요. 겨울엔 이게 완전 차가운 뭐 동토니까요, 그죠?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이 발이 얼어갖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발이 찬데 어디 잠이 듭니까? 강제로 자습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정신이 말짱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더라고. 예, 뭐저 고등학교 운동장 가면 밤 12시에 막 촛불 잔치 한다고. 그 촛불 잔치가 아닌데, 예. 그거 들고 있는 애들 막 억지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아마 뭐 그때 사모님이 지금도 보니까 계속 교목으로 계신가 보니까 전통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아이들보다 더 지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안 통하니까 바로 맨발로 운동장 돌려버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본문의 맥락과 정말 비슷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이한 행동을 해도 안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지독하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뭐를? 자기 뜻을.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뜻 때문에 하나님이 지지 않으세요. 1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 향한 위로의 말을 하는 듯 하지만 이건 무조건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해서 내가 지금 위로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12장에 나온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은 11장과 달리 포로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포로됨, 즉 그들이 고난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헛된 낙관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헛된 낙관주의에 빠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내 고통이 나아질 것이다. 뭔가 희망이 비칠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빠진 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한다. 하지만 우리 실상 돌아보면 헛된 그 기대감에도 빠져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많이 보는 풍경인데 노숙자들이 그 복권 사는 모습. 노숙자들이 그 세인지베리지나 이런 데 들어오면은 음식 사 먹고 막 이래야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복권 사는 데 가가지고 막줄 서서 사가고 이렇게 합니다. 복권 사는 것이 지금 뭐 잘못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역시 희망이라는 것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권이 사실 파는 건 희망이거든요. 대부분 헛된 희망이 될 공산이 크지요.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마케팅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희망, 즉 낙관주의를 사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요즘 공무원 학원 잘 된다 하지요. 옛날에는 강사로 성공하려면 고3 무조건 입시반 가르쳐야 된다 하는데 요즘은 공시생 잡아야 한다 합니다. 학원에서 파는 거는요, 희망입니다. 그 학원 학생 모두가 뭐 합격할 수 있다, 아니면 서울대 갈수 있다. 그냥 서울대 갈수 있다는 희망만 팔고요. 실제로는 한 명만 가면 돼요. 예. 나머지 그런 100명은요, 그냥 돌만 들고 옵니다. 장사해본 사람 대부분 알듯이 한개 성공시키면 100개는 그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학원에서 하는 일은 하나의 성공 사례가 여러분의 모두의 것이 될수 있다는 확신만 시켜주면 그만이고 돈만 거두면 끝입니다. 대부분 속으로 알아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압니다. 학원 걸어 들어온 순간부터 얘는 될 놈이냐, 아닌 거냐. 딱 판단이 섭니다. 그냥 희망을 팔아주는 거죠. 그들도 사실 희망을 사고 싶어서 왔으니까.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낙관주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낙관주의로 버티고 있다면 그 사실 헛된 희망 붙들고 있는 겁니다. 뭐 유명한 책이죠. 빅터 프랭클이 쓴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말 번역 제목이 멋있긴 해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니까. 이 나치 수용소를 갖다가 죽음의 수용소로 빗대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사실 영어 제목은요, Man's Search for Meaning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뭐 정도의 뜻이 되겠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 책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번역되어 소개되었지만 이후 여러 출판사에서 이게 각기각자 이렇게 번역돼 나오면서 뭐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나온 뭐 출판사도 있고요. 뭐 서문단 같은 출판사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뭐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 하니까 그 대부분 유대인들이 쓴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치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해요. 예, 독일에 대한 비판이 가득합니다. 뭐든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들이 읽는 그 안내 일기 이런 것만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얘 나치는 악마, 그죠? 안 그러면 뭐 쥐라는 그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만화, 그죠? 예, 그 만화 또 보면은 그 나치를 막 악마로 묘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 나치 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조금도 비판적인 관점을 싣지 않습니다. 정말 독특해요. 예. 자기가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생활하면서 그냥 정신과 의사로서 인간의 심리를 냉정하게 고찰하고자 합니다. 아주 뭐 프로정신이 발휘됐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거의 그 책에는 나체에 대한 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대신 오히려 그 중간보수급 되는 사람들 있죠. 수용소에서 그 중간보수 하던 유대인들, 뭐 코파라고 합니까? 뭐 카파라고 합니까? 뭐 걔네들 있죠. 걔네들이 더 악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뭐 그랬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일본 사람도 나빴지만 중간보수, 그 같은 조선인인데 일본 앞잡이 노릇하던 자들이 뭐 일본인보다 훨씬 잔인하게 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유대인 수용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그 중간 관리자였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같은 동족에게 더 악랄하게 했다라는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신에 나치에 대한 비판은 조금도 없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 사람들의 심리를 관찰하면서 낙관주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컨대 이제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1944년 이제 나치 몰락하기 마지막 그 겨울 44년 성탄절부터 1900 그다음에 45년 새해 때까지 사망률이 수용소 안에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거를 이제 주치의가 파악을 해요. 이게 원인을 잡아내는데 겨울이니까 추위 때문인가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얼어 죽을 정도의 추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치 말기에는 이제 노동의 강도가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이 강도 높아진 수용소 내부의 그 강제 노역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에 사실 가장 눈부신 대목이기도 한데 그 책의 약간은 이제 중반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인은 뭐냐? 낙관주의를. 낙관주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냐니까 이그 자기 동족들을 관찰해 온 거예요. 성탄절이면 풀려날 것이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44년 한 해를 수용소에 살면서 기대했다는 거예요. 올해 성탄절은 마지막이다. 이제는 풀려난다. 근거 없어요. 근거 없어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예. 네, 일종의 그 내부적 루머지요. 44년 성탄절 지나니까 잠시 흔들렸지요. 왜 성탄절 지났는데 우리 집에 안 가지? 아, 그럼 새해로 연기됐나? 근데 45년 새해에도 아무 소식이 없자 사망률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의 특징인데요. 자기 자신은 수용소에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히려 덤덤이 사람들 진찰해주면서 하루하루. 그러면서 이 헛된 낙관주의 때문에 사람이 자멸하더라라는 것을 사실상 임상적으로 기록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 희망이 끊기면 막 자멸하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그 당시까지 1년 내내 버텨온 정신이 무너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씁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의미다. 고난 중에서 가지는 쓸데없는 희망. 이 낙관주의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발견한 의미, 그 의미가 사람을 살게 하더라고 합니다. 자기가 관찰한 바 임상 실험의 그 결과라는 거죠.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그 증거랍니다. 이 박사는 그냥 수용소에서 살아나올 것이라는 희망 자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 되면 인간이니까 깨끗하게 씻고 면도하고 뭐좀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뭐 의사니까 진찰하고 심리학적인 연구하고 사람들 관찰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는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나치에 대한 비판이 없을 수밖에요. 자기는 거기서 뭐 나치를 비판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속에서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좀 관찰하다가 나온 거예요. 17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사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헛된 희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과 물을 떨면서 마시라고 명합니다. 음식과 물은 뭡니까? 이게 사치품입니까? 생명에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부자도 음식과 물이 있어야 되고요. 노숙자도 음식과 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낙관주의는 희한하게도 음식과 물만 충족된 최저 혹은 최악의 생계 조건 상태에서도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노숙자도 배만 부르면요. 복권 사고 술사 마시면서 헛된 희망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다름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희망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이 포로민들의 낙관주의를 부수어 갑니다. 하나님 없는 희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희망은 없다는 겁니다. 왜? 너희에게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낙관주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게이 낙관주의예요. 박살을 내십니다. 그러니 음식과 물을 떨면서 마시라 시키십니다. 거지꼴이 되어도요, 밥과 물만 있으면, 배만 부르면은 사람은 쓸데없는 희망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저열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밥과 물을 통해서도 너희는 희망 품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책보다 저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명하게 그 책이 훨씬 유명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책의 내용이 빈약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18절 보면은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책의 어떤 문장보다도 이 본문이 강력합니다. 일말의 낙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가 심지어 네 배를 불릴 때조차 네 목마른 그 본능을 채울 때조차 낙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탄절이면 집에 갈수 있을 거라는 어렵풋한 희망이 결국 죽음에 빠뜨리는 절망으로 밀어넣어뜨린 것처럼 하나님은 먹고 마시기만 해도 쓸데없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임을 철저히 잘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정말 숨통만 붙어 있으면 쓸데없는 희망을 가집니다. 쓸데없는 소망 가집니다. 내 삶에 그래도 볕들 날 있지 않을까? 그런 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단호합니다. 12장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낙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고난의 삶, 나의 이 막혀있는 팍팍한 삶 끝날이란 희망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부숴버립니다. 결말도 같이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의미를 찾은 자가 생존에 유리하다고 일말의 감정도 없이 이 묵묵히 관찰 일기 쓰듯이 기록한 프랭클의 책처럼 하나님에게서 내 의미를 찾는 것이 사실 나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12장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포로민들도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경을 탓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통 중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빠지면요, 엉뚱한 종교 찾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엉뚱한 여행 바라는 사람도 참 많아요. 오히려 더 악조건은 쓸데없는 낙관주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어떻게든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뭐 살아나겠지. 이런 고난 가운데 목숨만 부지하고 있으면 언젠가 볕들 날이 오겠지.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거지가 돼도요, 배만 부르면 헛된 희망 찾습니다. 배만 좀 부르다 싶으면요, 복권이라도 살라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밥도 떨면서 물도 근심하며 마시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헛된 희망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편안해서 뭐 하나님을 찾기 어렵다. 뭐 고난 중이라서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헛된 낙관주의에 빠져서 평생을 허비하지 말고요. 인생의 볕들 날이든 비바람 몰아치는 날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의미를 찾고 비바람 속에서도 살아남고 햇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만 부지하면 헛된 소망이라도 잡으려고 내 인생에 오늘보다 나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저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는 이러한 미련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헛된 희망을 걸리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비바람치던 시기든 볕이 드는 시기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날로날로 주님 안에서 강하게 이 세상의 풍파에 쓰러지지 않고 때때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표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